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것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인 정치 세력이라며 도발에 맞서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씨 일가의 세습 지배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이 지난 2일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관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사한 것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밝힌 의도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북한의 발표를 보면 2일 서해상에서 이 시험을 했다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신형 무기체계들의 기능과 성능,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새해 들어서 그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특징은 순항미사일, 특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사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지대공 미사일은 대공 요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방어망의 일환인데요.
네네.
이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2021년 9월 30일 이후에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이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부터 보면은 이 방어망 대공 요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그 압도적인 항공 전력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이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탄두부를 키워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다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 시험과 관련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핵과는 관계없는 재래식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였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목표 타격에서 정확도를 기하려는 그런 시험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죠. 어쨌든
네.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특징적으로 이 전략 순항미사일을 통해서 말하자면 말하자면 공격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새해 들어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연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1월과 2월 초에 그 네 차례 이상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순항 미사일에 그 핵탄두를 그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 순항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요. 화살 1형, 화살 2형, 그리고 불화살 3-31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그 초대형 전투부를 장착했다고 얘기한 그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한 가지 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시간이 그 수십 분에 그친 겁니다. 과거 그 다른 그 순항미사일을 쐈을 때는 대개 화살 1형이나 화살 2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거리가 1,500km 를 비행했고요. 비행 시간이 약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일 날쏜 것은 비행 시간이 수십 분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근거로 추정을 해볼 적에 아마 그 탄두부에 재래식, 과거 자신들이 그 장착했던 재래식 그 탄두가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무거운 탄두라는 것, 즉 초대형 탄두라는 것이 북한이 개발한 그 화산 31형 그 핵탄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착을 해서 이것을 요번에 아마 그 비스름한 무기에 그런 탄두를 아마 장착을 해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짧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추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2년 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혹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을 제공을 해줬을까요?
알수 없는 사안이고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밝히고 있는 무기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았을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미국과 한국은 지금 진행 중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이나 장비를 제공할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말하자면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개량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이 관측하기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탄약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로부터 분명히 뭔가 반대급부를 받을 것인데, 북한이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그 말하자면 군사적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그것이 될 것인데, 가령 미국은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 미사일 생산 장비 이런 첨단 기술들과 말하자면 장비들을 받으려고 한다. 이 지대공 미사일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이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이 관련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된 게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북한의 일단 미사일 발사를 전문가들은 대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한 1, 2월 중에 4차례 이상 순항미사일 쏜 것과 관련해서 의도는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쏜 것을 보면 지상에서도 물론이고 또 북한은 그 잠수함에서도 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서해 해상에서도 이렇게 그 쏘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우리가 시험했다 이런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또 순항미사일은 재래식 그 탄도미사일과 달리 굉장히 그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같은 순항미사일을 자꾸 개발을 하고 이것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으로서는 그 탐지하기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방공망 또 킬체인 이런 쪽에 만들어 놓은 그 무기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이미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그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 이런 것도 갖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자꾸 군사적 훈련을 하면 재미없다. 우리가 순항미사일 이런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협박하려는 의도다. 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탐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도 이제 순항미사일이 그 있습니다. 토마호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북한도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순항미사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미제 그 토마호크 미사일에 비해서는 좀 그 위력이나 그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그 지형 인식 기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공군의 RC-135U Combat Center 정찰기가 6일 한반도 근처에서 정찰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뭐 하도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북한이 뭔가 도발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뭐가 뜨지 않았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미국 공군의 이 Combat Center 정찰기는 미국 공군도 두 대만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드문 정찰기고요. 성능이 정말로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정찰기는요, 이 고성능 센서를 이용해서 수백 킬로 밖에 전자기파를 추적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정찰 비행을 하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네. 사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잇따라서 그 발사한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발사 징후를 그 말하자면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정찰기는 사실 그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북한이 준비한다고 할 때도 이 전자장비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 핵 관련 활동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비행을 통해서 정찰 비행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굉장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자산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한국 KBS 방송과의 특별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을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예, 앞서서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점이 이제 외국에 투자를 받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경제 제재로 그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그 오랜 말하자면 제재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이 금지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경제 교류, 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단돼 있고요. 또 말하자면 전략적인 물자, 심지어 원유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이 아주 극도로 제한된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던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다만 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제 재래식 전력에서 미국과 한국에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바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적은 재원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비대칭 수단에 의존해서 그 미국과 한국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그 내용도 좀 최 기자가 간단히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수 있지만 탑다운, 그러니까 수뇌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이 같은 결정을 정부나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실무자가 먼저 만나고 이에 기반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윤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선거 운동을 할 적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정치 일정, 보여주기 위한 그 정상회담,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고, 또윤 대통령이 과거에 밝혔던 담대한 구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만 밝혀도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런 구상도 살아있지만, 다만 정상회담의 방식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식으로 먼저 수뇌부가 만나서 합의를 이루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합의가 잘안 이루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회담과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란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란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한국의 말하자면 현실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죠. 사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주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협의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주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보다 강화되고 확고한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서 이번에 한 말하자면 발언 NPT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그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한 것이죠. 그 배경을 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결정만 한다면 핵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지금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또 이에 따른 제재에도 말하자면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을 현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핵 관련 핵 무장과 관련한 자체 핵무장과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민은 70% 이상이 자체 핵 보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논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최 기자.
네. 저도 그 TV를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별 대담을 봤는데요. 대담하면서 그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정상회담 또 핵 문제 북한에 대한 것이 이제 쭉 지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에 상당한 관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터뷰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인도적 지원을 한 두 번 이상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헌법에 따라서 한국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 용의를 밝혔는데요. 인도적 지원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식량 얘기입니다. 북한이 지금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당국이 그 허용한다면은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 군사적 긴장 관계 이곳과는 무관하게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 즉 식량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이번 특별 대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화제를 다음 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이 6일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좀 더 장기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대우하는 것일 수 있다며 보다 책임 있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신 핵 능력을 제한하자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것들입니까? 윤 기자가 좀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워싱턴의 북한 핵 문제 또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그 거기서부터 나오는 발언들 중에 좀 주목되는 것이 하나가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한 클래퍼 전 예. 국장과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의 일환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국이 말씀하신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이런 또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첫째는 이제 미국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 배경으로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이런 것이 이제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NPT 핵 비확산 체제가 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핵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미한일 삼각동맹의 군사 안보 공조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과 공조는 이 중에서도 핵심인데요. 북한이 설령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해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북 관계 재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요 그 말하자면 배경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과 공조가 약화될 것이고 이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지금 잘 알려진 대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타이완도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그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되고 또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이들 나라들은 핵 보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
또한 그 확장 억제 논의 자체가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공약을 강화해서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도 사실 무력화하고 또 와해시킬 것이다. 이것을 이제 미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클래퍼 전 국장은 또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감안하면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능력을 주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래퍼 전 국장은 이번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핵무장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미국 그들이 그 미국에 의지하도록 설득해서 성공했지만 예. 얼마나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퍼 국장이 무슨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대로 핵우산 정책을 강화해서 한국과 일본의 그 핵무장을 막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핵위협이 갈수록 이렇게 고도화되고 선제 공격을 한다고 그런 상황이니 이것이 더 고도화되고 위협이 강화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을 버리고 자체 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워싱턴에서 한국 과 일본의 그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존의 그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를 해서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북한의 핵 고도화가 저렇게 본격화되고 위협이 갈수록 위협해지니까 차라리 한국을 핵무장 시켜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클래퍼 전 국장의 말은 그 두 가지 견해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흥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에 저희 BO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초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예, 사실 이것은 볼튼 전 보좌관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이 이제 그 북한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그 내용 말하자면 핵 동결을 우선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할 경우에 그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퇴임 이후에도 그 의사를 밝혔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대통령이 다시 되면 다시 집권하면 북한 핵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볼튼 전 보좌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때 4년여 전에 협상을 통해서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바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점을 최근에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전면적인 비핵화 대신에 부분적인 핵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맞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이것은 그 현실성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헨런 연구원이 이번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분적인 핵폐기 얘기입니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핵폐기를 하고 예. 이에 대한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 이런 그 주장인데요. 이런 제안을 하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 응급 조치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예. 그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해두면 핵 문제가 가만히 동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몇 번이나 얘기했듯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북한 핵탄두, 미사일 이런 것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전혀 지금 대화, 협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경우에 시간이 결국 북한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헨런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완전하진 않지만 기존에 있는 확인된 핵무기를 부분적으로 일단 그 폐기하고 그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일종의 주장을 편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있을 적에는 거의 그 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도 그 대통령 선거가 올 11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그 우선순위가 낮고 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가 되게 신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헨런 그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가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제재 5개 해제를 요구했다가 결렬이 되는데 이 새로 미북 회담이 재개된다면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사실 이 미북 회담의 재개와 관련한 얘기는 지금 벌어진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올해 말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예. 그러니까 회담의 재개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정적인 상황이죠. 다만 미북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말하자면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2019년에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폐기하는 것을 대가로 5개 제재를 요구하다가 결렬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말하자면 회담이 재개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은 훨씬 더 말하자면 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이제 사실 지난 4년 5년 새에 핵무기 수도 굉장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고도화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핵무기 수량 그리고 역량 면에서 이제 이전과는 또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는 훨씬 더 그 수위가 높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사실 바이든 행정부 앞으로 남은 1년 그 임기 중에 이렇게 미북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지금 북한의 동향이라든지 또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면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제 새 정부가 그것이 바이든 정부가 됐든 트럼프 2기가 됐든 드러날 경우에 미북 회담이 재개된다면은 이전과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 일가의 세습 지배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한국 통일부가 지난 10년간의 탈북민 6천여 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권력 세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과연 이 같은 변화를 알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네요.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것은 그 권력 세습에 대한 것이 이제 이번 그 한국통일부가 밝힌 여론조사 중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대목인데요. 권력 세습에 대한 여론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권력 세습에 부정적인 의견이 한 22%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그 53%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북한 주민들의 그 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로 봐서 이 같은 추세,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3대째인데 권력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 물어보신 것이 김정은 위원장 그 북한 수뇌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예.
아마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그 발언 이런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그 경제난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데 경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강조하고 무슨 새로운 정책 이런 것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 김주혜죠. 김주혜도 계속 보면은 지금 그 행사 이런 곳에 그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이 그 세습에 대해서 이 정도로 불만이 많은 줄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 그리고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최근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지난해 피플지와 뉴욕타임스 신문 또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이 2023년 최고의 도서 10선으로 선정한 책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를 집필한 우일현 작가를 소개합니다. 우일현 작가의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는 19세기 노예로 살았던 윌리엄 크래프트와 앨런 크래프트 부부의 사랑과 탈출 여정을 담은 실화로 우 작가는 자료 검증과 역사 고증을 거쳐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우 작가의 주인과 노예, 남편, 아내가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에 대해 소설적 세밀함으로 그려내 몰입도를 높이며 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 부문에서 모두 뛰어나다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작가는 예일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았고요. 현재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자, 우일현 작가를 만나보시기 전에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노예로부터 자유를 향한 여정의 내용 잠시 만나보시죠. 책을 출간한 사이먼 앤 슈스터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1848년 젊은 노예 부부인 엘렌과 윌리엄 크래프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자유로의 여정을 이뤄냈다. 주인과 노예로 가장한 그들은 부부로서 사랑하며 조지아주의 노예제로부터 북부의 자유주로 향하는 1600km의 여정을 감행했다. 엘렌은 노예였던 어머니와 어머니의 주인 사이에서 태어나 피부가 밝았는데 이를 이용해 농장주 장애인 남성으로 변장했고 남편은 농장주로 변장한 아내의 노예가 됐다. 그들은 증기선, 마차, 그리고 기차를 타고 대담하게 이동했다. 때로는 노예 상인, 군 장교, 심지어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주인 친구들을 피해 도망쳤다. 그들의 모험 이야기는 크래프트 부부를 유명인사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들은 뉴 잉글랜드를 가로질러 또 다른 1600km를 여행하며 프레더릭 더글라스와 윌리엄 웰스 브라운 같은 당대 최고의 노예 폐지론자들과 함께 연설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다. 1850년에 새로운 악명 높은 도망 노예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미국인은 크래프트 부부와 같은 도망자들을 고발했고 그들은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게 됐다. 조지아에서 온 노예 사냥꾼들을 피해 그들은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들어보셨는데요. 우일현 작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일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우일현입니다. I'm a writer. I'm a writer.
안녕하세요. 우일현입니다. 저는 작가이자 연구가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뭐 거의 7년의 자료 조사 연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던데요. 그 여정을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So I read the story because it was assigned to me as homework when I was in graduate school.
대학원에 다닐 때 숙제로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크래프트 부부가 1860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한 60페이지 정도였는데 모험과 사랑, 신앙, 그리고 자유를 향한 서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향한 서사시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놓을 수도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책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윌리엄과 엘렌 크래프트에 관해 더 알고 싶었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 이들을 이 여정으로 이끌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자료에 파고들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를 매우 놀라게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기록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동시에 책을 써나갔다고 들었는데요. 역사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You might say actually that history
사실 역사란 것은 제게는 어떤 천성 같은 거예요. 기자님이 뉴욕타임즈 등에서 제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언급하셨지만 수년 동안 제 이름을 구글에 입력하면 일연스님 이름이 나왔어요. 바로 한국 최초의 역사서인 삼국유사를 쓴 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일연스님은 원조 일연이고 저는 다음 일연으로서 또한 역사를 쓰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런데 노예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에서부터요. 혹시 작가가 미국 사회에 어떤 인종 갈등 문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까 궁금증이 들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책에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을 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거대한 억압의 범죄 측면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 문화와 다양한 역사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But you asked about the title.
제목에 관해 물어보셨는데 제가 미국인 청중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청중이라면 좋아할 만한 건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한편의 미국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목으로 붙이고 싶었던 것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미국의 정 이야기였어요. 사랑에 관해 말할 때 정이라는 개념이 정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제목을 붙이진 못했지만 동화 같은 사랑보다 정이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껴요.
네. 자,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언제부터 책을 쓰고 싶으셨나요? 언제부터 작가가 되고 싶으셨을까요?
I guess I've always loved stories.
저는 책을 읽을 수 있기 전부터 항상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곤 했죠. 가족들로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이야기꾼이셔서 잠들기 전에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대부분은 한국 민담이었지만 어떤 이야기는 정말 한국 민담인 줄 알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개미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 먹을 게 다 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로 읽은 장드라 퐁텐의 두 곤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국의 전래동화라고 생각해서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얘기를 했더니 한국 얘기가 아니라고 하셨죠. 어쨌거나 저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죠. 그것은 항상 저에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I grew up in Cambridge, Massachusetts, which is where I'm living right now. And I guess
지금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보통 한국인 부모와는 좀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건축가이시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인데 부모님은 엄격하지 않았고 매우 관대한 분이셨어요. 정말 두 분 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몇 시간씩 연습을 할 때면 저는 책을 읽거나 밖에서 놀곤 했죠. 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이름을 딴 학교에 다녔는데 그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이 학교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반기고 자신의 출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역사를 공유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학교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학교에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제게 자부심의 원천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에 관해 얘기하고 칠판에 한국 지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선생님이 아름답다며 일주일 내내 붙여두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아계 여성 작가로서의 미국에서 경험은 어떠신가요?
There are times, I guess, where I have been conscious of being
작가로서 소수계에 속한다는 것을 의식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책 행사나 책 축제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로 백인 관객이 많았고 축제 후 파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방에 다른 유색인종 작가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방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와 나 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과 피부색을 가리키며 우리 둘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게 다라고 표시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글쓰기의 유형과 제가 말하는 역사는 미국 학자로서 제 작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인종이나 성 정체성 면에서는 따로 보지 않아요. 아마 그래야 할지도 모르지만요.
네, 기억에 남는 여러 일 중에 한 가지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When I was in graduate school, not long after I read the story,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묵의 소리라는 영화 촬영을 돕기 위해 실제로 한국 로케이션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대실 깁슨, 김대실 감독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인데요.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 위안부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삶을 다룬 책 침묵의 소리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난 가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애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작품과 그녀가 제 작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김 감독님은 생존자들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김 감독님이 그러시더군요. 할머니들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인터뷰를 해왔고 그들과 함께 앉았을 때 그들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와 성폭행 경험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외우듯이 자동 조종 장치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김 감독님이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시기가 오기 전에 할머니의 삶이 어떠셨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고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고 되물으셨대요. 나에 관해 알고 싶어요? 내 어린 시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전까지 할머니를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이 위안부 경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는 매우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김 감독님은 한국 역사의 끔찍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생존자들과의 전례 없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 감독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과 비슷한 정신으로 크래프트 부부의 이전 삶은 어땠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사랑은 어땠는지, 그 이후의 경험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극적인 중간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의 총체, 전체 그림을 보자는 것이죠.
네, 참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경험이 또 작가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또 상당히 많은 독서 이벤트를 열고 독자들을 직접 만나고 계시는데요. 요즘 독자들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ell, certainly the youngest generation of readers seem to be changing.
확실히 젊은 세대의 독자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고 훨씬 더 빠르고 짧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경험은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이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사용해 이야기를 전달할지 보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끝으로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Write a lot and write as you speak. Because I think
많이 쓰고 말하는 것처럼 쓰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하거나 글쓰기를 싫어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당신은 정말 좋은 이야기꾼이에요 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은 가십거리, 소문을 들었던 것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특징과 그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을 매우 생생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방금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말할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글로 옮긴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이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음원톡, 뉴욕타임스 등 여러 매체가 2023년 최고의 도서로 선정한 책,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를 집필한 우일현 작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그럴 일 없다, It will never happen, 이것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Glad to be here.
People say never, but sometimes we do say that something will never happen, right?
Well, I know a lot of things that will never happen.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id, when pigs fly?
When David asked me to borrow my car, I said, when hell freezes over.
절대로 그럴 일 없다. It will never happen과 같은 표현으로 when pigs fly, 돼지가 날 때, 그러니까 돼지가 하늘을 날 일은 절대 없으니까 when pigs fly,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when hell freezes over, 지옥이 얼어붙을 때 이 말도 불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지옥이 얼어붙을 일은 없을 테니까 when hell freezes over, 이 말 또한 절대 그럴 일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When pigs fly. People use this to express that something is very unlikely to happen, as unlikely as pigs growing wings and flying like a bird.
비슷한 표현으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There will be the 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avid told me he would exercise every day.
He said that last month too.
But he was serious about losing weight this time.
That will be the day. I've been hearing that David will exercise every day for years. But David losing weight? Not in a million years.
데이빗이 운동을 매일 해서 살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좌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There will be the day.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서쪽에서 해가 뜨는 날은 절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There will be the day.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re will be the day. 여기서 that은 그것을 뜻하는 대명사고 will, 무엇일 것이다 를 나타내는 미래형 조동사입니다. be, be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주요 변칙 조동사 가운데 하나로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하죠. 그리고 day, day는 not, 하루를 뜻합니다. There will be the day, 그것이 그날이 될 것이다. 단어 뜻 그대로 그런 말인데요. There will be the day는 미국에서 약 40년 전부터 빈정대거나 비꼴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오죽 좋을까? 이런 뜻을 나타내는 이디엄이 됐습니다. 또 not in a million years 이 표현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100만 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100만 년 후에는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The boss promised us a raise again, but he's done that before and then finds some excuse not to do it. This time, he said we can expect a nice raise by Christmas.
Yeah, sure. That will be the day.
I agree. Never in a million years.
사장이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사장이 말해놓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Never in a million years. 100만 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표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That will be the day. Not in a million years. Never in a million years. Never. Not ever. Not going to happen. That is not going to happen. When pigs fly, when hell freezes ov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There will be the day.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Not in a million years. When pigs fly.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